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이제 15과가 됩니다. 벌써 14번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름은 마태복음 강의지만 사실은 성경 전반을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침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그 대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정말 예전에 우리가 개역성경을 가지고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먼저 다 회개하고 그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선포했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24장, 25장 해서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가서 읽어보면 거의가 지금 다 구약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구약시대를 마감을 하시고 그러고서 십자가에서 신약시대를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부활한 그 이후를 빼고는 예수님의 전 생애는 구약시대에 사는 그러한 생애였다. 그래서 구약을 마감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신약을 이제 여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그 많은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대언하고 너희에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여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기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가서 신약성경의 어떠한 구원의 복음이라든지 이런 걸 마태복음에 가서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많지를 않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러고 나중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국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했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여기 이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아니면 열두 제자들은 그런 복음은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 계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한 거는 하늘의 왕국이 왕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 왕이 와서 왕국을 갖고 와서 왕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 왕좌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그 다윗의 왕좌, 다윗의 왕권을 가져오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이사야서니 예레미야서니 말라기니 미가서니 여기 나와있던 그 메시아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바로 어디에? 손앞에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손에 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지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이걸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왕국이 변천하는 그런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의 변천사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도록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세상 맨 마지막에 돌로 된 그와 같은 왕국이 온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와 같은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왕국을 누가 세우시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지금 하늘의 왕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같은 걸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그게 하늘의 왕국이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활을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세가 되면서 이제 요한의 침례를 받고 그 이후부터 3년 반 정도를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공생애 사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낸 일성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면서 시작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누구에게만 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라.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가지 말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3년 반 동안 선포하신 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하늘의 왕국의 특징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의 특징은 특별히 이사여서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을 이루실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서 뛰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렇죠? 이와 같은 그 메시아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침례자 요한도 와서 당신이 정말 그 그리스도입니까?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렇잖아요.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서 뛰고 이런 것들 보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굳이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너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과 같은 그 표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표적이지 저와 여러분이 가서 연습을 해갖고 마귀 쫓고 병 내쫓고 죽은 자 살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표적들을 주시고자 한 것이 그런 의미로 주시고자 한 거다. 해서 예수님이 자그마치 3년 반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특별히 누가 안 믿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 그렇죠?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안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지면 자기들의 모든 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권세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믿으면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거 믿으면 어떻게 해요? 추배를 시켜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회당에 들어오질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위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되면서 드디어 마태복음 23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눈먼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23절 이런 데 가서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26절에 너 눈먼 바리새인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잖아요. 계속 얘기하면서 33절에 또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아시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특히 지도자들이 안 믿으니까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이 뱀들아 그렇죠? 이 독사들의 세대야 독사에게서 난 자식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저주를 이제 퍼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온 유대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얼마나 그랬냐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정말 당신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고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결코 보지 못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계획을 이제 실천하러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계획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잠시 놔두고 이제 어떻게 십자가로 이제 향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 사역의 길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으셨으면, 그럼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읽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때가 있으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한 때가 지금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은 됐어요. 지금부터 80년 전에는 불가능해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100년 전에 불가능합니다. 500년 전에 불가능해요. 근데 48년도 이후에는 이 일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때는 지금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고 말세 지말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면 드디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왕국,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녔죠? 맞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이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또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럼 이 세상의 맨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될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선교단체니 교회니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미전도 종족이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들고 나가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지금 열심을 내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맞죠? 여기엔 무슨 복음이 선포된다 그래요? 왕국의 이 복음.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온다고 한 그 왕국 있잖아요. 왕국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는 거. 이거 누가 전파하겠어요? 왕국의 이 복음은. 아, 유대인들이 전파해야죠.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통한 메시아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나온 끝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고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봉사하라, 그런 얘기로 지금 끝을 해석하거든요. 예, 여기 끝이 그 끝이 아니에요. 예,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러고 목숨 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끝은 그 끝이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끝이야? 세상의 끝이다. 그런 얘기지. 이거는 목숨 다 바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목숨 다 바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왕국이. 다시 한번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함을 다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개혁성경은 이걸 또 천국복음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성경을 완전히 왜곡을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끝에 가서 이 세상에 전파될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로마서 11장 한번 가서 보시죠.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1장에서 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9장, 10장, 11장에 가서 보면 이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열심히 선포하다 보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같은 그 뭐라 그럴까 자기 민족을 향한 어떤 애끓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방인들 가서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민족은 믿질 않는 자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9장, 10장, 11장을 할애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무나 애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애끓는 그 자기 동포를 향한 그와 같은 마음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 예, 그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뭐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진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없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교회 와서 충성봉사하고 목사에게 충성봉사하는 이런 일만 하면 뭐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성이면 감천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 하고 딴 일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일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한 다음에 11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럼 버렸냔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버리냐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냐. 이렇게 가다가 길에 돌이 있어갖고 돌뿔에 이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걸려갖고 완전히 철퍼덕하고 넘어져갖고 그래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에 가서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 가면 참 재미있어요. God forbid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면 결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영어 그렇게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말로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렇게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이제 질투를 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구원을 받아? 이 사람들 생각 이건 개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아,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이 충만하게 돼서 그들이 부요하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부요함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논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들이 넘어지고 이들이 쇠퇴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부유하게 살아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면 그거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함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잠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저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함이 다 끝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상관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구약 성경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분간을 못했다 그 얘기죠. 초림과 재림이 같은 걸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셔서 에베소서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교회의 신비가 이제 나옵니다. 교회의 신비.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 계시 3절에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깨닫게 되리라 하면서 신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비가 뭐냐?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다. 이걸 구약시대에 알렸다는 거 안 알렸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초림의 산봉우리하고 재림의 산봉우리가 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한 몸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해갖고 예수님의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안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시대에는 안 알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렇게 시대가 열리면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가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가 되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초림의 산봉우리하고 재림의 산봉우리 요 사이에 계곡이 이렇게 들어있구나 요거 요 계곡이 교회 시대구나. 이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야?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다른 시대에는 알려주질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질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초림 이후에 살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있으니까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이런 때구나 이거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앞에 산봉우리만 보이니까 안 보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잘 봐야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눈이 멀어갖고 못 보는 그런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식의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일단 계시 지식이 구약시대 지식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신약시대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계시된 그런 형태의 교회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런 게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이 돼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비록 NIV를 써도 다 하늘의 왕국이지 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샤머니즘도 있는 데다가 이런 것까지 천국이라 그러고 다 뭐 이런 귀신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꿈 봤다 그러고 계시 봤다 그러고 열심히 팠다 그러고 계룡사 다녀왔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한 이런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쌓아놓은 이와 같은 그걸 행해서 말 그대로 이단이 되는 이러한 그러한 무리들이 한국에는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상의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신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초림은 몇 년간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1초나 뭐 1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3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의 초림도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비밀리에 오셨다가 맨 마지막에 공적 사역을 할 때는 완전히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재림도 재림의 전체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그 전체 기간의 첫 번째 단계가 공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비밀리에 나타나세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비밀리에 나타났어요. 누구에게만? 자기 백성에게만 나타나서 자기 백성만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지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만 알고 순식간에 채워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기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요. 올라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내려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오세요? 공개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오세요. 지상에 내려오셔갖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7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7년 동안에. 맞죠?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될 복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은 이제 무슨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 왕국의 이 복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통치하러 온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천년왕국이 가까이 온다 하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선포해야 될 그런 복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7년 동안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들입니까? 안 맞아들입니까? 그 7년에도 안 맞아들여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그리스도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1회 동안 언약을 맺는데 한 일에 한 중간이 딱 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죠. 그렇죠? 모습을 드러내요. 모습을 드러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한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럼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건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성전을 다 지어놨는데 3년 반이 딱 지나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쑥 들어가더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니 내게 경배하라 하고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겁을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된 그리스도를 섬겼구나 하고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된단 말이에요. 계약 파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을 대환란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반기 3년 반에 후반기 3년 반을 다 합쳐서 환란기라고 얘기하는데 앞부분은 환란이 크질 않은데 뒷부분 3년 반은 엄청난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 이래로 없는 그런 환란이 이제 생기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박해하고 멸시하고 아니라 그러고 했던 그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받아들인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셔서 계시록 7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계시록은 언제 일들을 다루느냐 하면 7년 동안에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7년이라고 하는 그 환란기 동안에 이루어질 그 말씀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루는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4절 가서 보면 내가 봉인된 자들 14만 4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봉인된 자들 이 자들을 봉인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심판을 하지 말라 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교회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휴거돼서 이 땅에 없습니다. 맞죠?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이 땅에 없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는 12지파겠네. 뭐 12지파 이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유다지파에서 12,000명, 루벤지파에서 12,000명, 아셀지파에서 12,000명에서 쭉 12개를 따지니까 12,000명 곱하기 12라니까 14만 4천명이 되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예, 여기 속한 분 중에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 있어요, 혹시? 예, 아니면 루벤지파.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단군의 자손이라 단지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단지파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 안에 단지파 대신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단지파 지금 안 나오거든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 맞죠? 예, 레위 지파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므낫세하고 요셉이 두 지파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므낫세하고 요셉이 그렇게 해서 단은 빠져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이 단을 저주하셔서 여기서 나오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에서 나와요. 그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열두 지파에서 14만 4천 명 뽑아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을 다니면서 뭘 선포하겠어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이 14만 4천이 우리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뭐 안상홍도 그러나요? 모르겠어요. 신천지도 여기 14만 4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야 된다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 들려고 하니까 그냥 목숨 걸고 하려는 대로 이 안에서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 예, 네, 이건 다 한국에서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일이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왜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어떻게 돼?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열렸어요? 이방인들에게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 시대가 이제 다 마감이 돼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면 휴거가 돼서 다 올라가고 나면 이제는 이 땅에 교회는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럼 이 땅에 남는 건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만 거기에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 비슷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 비슷한 시대.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는 이게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걸 빼고 나면 그냥 그게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선포하러 이제 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대략 몇 년 남은 거예요? 7년 정도 남은 거죠? 맞죠? 7년 남은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 14만 4천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사람들 외에도 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이제 선포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7년이 다 끝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시죠. 그 땅에 강림하시면 드디어 이제 뭘 여셔야 되냐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아니면 하늘의 왕국을 이제 여셔야 되니까 그럼 열려면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땅의 백성을 한 곳에 모아놓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갖고 자기 오른쪽에는 양민족들을 앉혀놓고 왼쪽에는 염소민족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양민족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영원한 왕국을 상속해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34절에 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받으라. 왕국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쭉 그렇게 얘기하니까 37절에 그 의로운 자들 이 양민족에 속한 자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40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심판자로 앉아있는데 이 앞에 그룹이 양하고 염소 이 두 그룹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다른 그룹이 있어서 너희가 이 내 형제에게 잘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들어간다 지금 얘기하는 이 세 그룹이 있는 겁니까? 두 그룹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세 그룹이 있어야죠. 당연히 많은 교회에서는 다 양을 가르쳐서 양이 양에게 잘했기 때문에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넌센스잖아요. 센스가 안 맞죠?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여기 가운데 이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환란기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 14만 4천 명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들을 잘 대우했다는 거예요. 행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이들을 잘 대우해서 이 사람들 죽지 않도록 보호해줬다 잘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천년왕국에 너희는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는데 이 일을 하면 목숨 내걸어야 되는 거 알죠?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으니까 너희는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염소에게도 뭐라 그래요? 이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안 했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된 영존하는 불에 다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엔 지금 누구만 들어가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그 사람들 끝까지 남는 자 구원 받는 자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살려준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그 안에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100% 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기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아기를 다 낳습니다. 근데 또 어떤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무리가 있잖아요. 먼저 휴거가 돼서 내려온 그 무리. 그 무리는 거기도 살 수 있고 가고자 하면 저쪽도 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무리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아, 이건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못 낳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은 휴거를 받으면은 급이 다른 사람,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왜 아기를 못 낳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아기 못 낳아요 그 사람들은. 아기를 못 낳아요. 누구만 낳아요? 천년왕국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만 아기를 낳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천년왕국은 몇 년 지속이 돼요? 그게 천년지속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천년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 낳은 그 아이들 중에는 여전히 이 사람 아기들 낳고 이거 한 사람들 다 첫 번째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첫 부모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천년 왕국에는 살아도 사탄도 없고 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무슨 피를 가지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피를 가지고 지금 사는 사람이에요. 수명이 거의 천세까지 살아요. 그렇게 되는데 첫사람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천년이 다 끝난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20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를 하나님이 잠시 딱 풀어주니까 어때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 하늘에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싹 치워버리시고 그러고선 이 땅을 완전히 마감을 하시는 거예요. 천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직 못했잖아요. 그 일을 천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천년 동안 다 이루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럼 이제 이 땅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항상 불평하는 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불평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정 환경이 뭐 이 온 세상이 죄 가운데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천년왕국을 한번 열어줄 테니까 거기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를 치워버려요. 천년 동안.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시험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은 눈만 뜨면 다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히 남자들 이렇게 보면 눈만 뜨면 다 죄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는데 천년왕국이 그게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뭐 유혹하는 자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가서 마귀를 살짝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첫사람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감을 짓는 겁니다. 사람은 안 된다. 첫사람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고 뭐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만 보여주냐?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와 알겠죠? 천사. 천사의 그런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에게도 하나님 일시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 불만하고 뭐 하고 다 했는데 좋은 환경 주니까 되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에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창조물들에게 안 되는 건 니들 알지?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더 이상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 7천년 동안에 이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특별히 천사들에게 자꾸 해봐야 천사들 중에 제일 강한 자가 루시퍼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7천년 동안에 그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니들 다 보지 않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반역하거나 하는 일이 온 우주 공간에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며칠이에요? 7일 동안. 7일 동안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영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한번 해봐라, 한번. 예, 해봐라.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을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시청각 교회에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시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꾸려나가는 그런 것이 지금 성경이 전체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국에 대해서 이거 안다고 하는 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아, 구원이 없으면 왕국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일단 구원받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그래야 남들에게 가서 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비유로 읽고, 영적으로 읽고, QT로 읽고. 그렇죠.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참 비참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까막눈이면 여러분 책 읽을 때 옛날에 노인분들 까막눈 있으시잖아요. 이거 읽어도 이게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 답답하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